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오늘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기업인인 도널드 트럼프 씨로 좁혀졌습니다. 두 후보는 그동안 북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크게 다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가 1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카나오 응완제 총재는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최악의 총기 테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둔 가운데 탈퇴를 반대하던 하원 의원이 총격 살해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에 동결된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우일총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연상의 여인 보내드립니다.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순서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는 정당별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에서는 기업인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설 텐데요. 이 두 후보의 외교 안보 구상,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장하고 대외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개입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정책 구호는 함께하면 강하다인데요. 국내외 문제를 다룰 때 국론 통일과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의 국익을 따져서 동맹관계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 구호는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자인데요.
네.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미국의 번영과 부강에 더 힘쓰자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두 후보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클린턴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언젠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하며 영내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2월 민주당 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지난 2일 자신의 외교정책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에 기초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기존의 북한 압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 트럼프 네. 후보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15일 말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로 바꾸고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 지도자에게 베푸는 국빈 만찬이 아니라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협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클린턴 후보도 같은 입장인데요.
네.
다만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두 후보의 외교 안보 구상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4월 말 외교 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미국이 방어해주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며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자체적인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클린턴 후보도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후보가 정계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 같은 지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나 자신의 주장 이후 많은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분담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느냐의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 정책이 지난 몇 년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이나 한반도 관련 문제의식은 이 공화당 주류의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이 지난주 공화당의 안보 의제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의장의 발표는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 트럼프 후보보다는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오히려 비슷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북한 관련 공화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등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이 두 후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고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묘사하면서 제거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북한도 미국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죠?
예,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북한의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미 국민이 결단코 선택해야 할 후보는 한반도 핵 문제에 이란식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 북한과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최근 국빈 만찬을 햄버거로 하겠다는 말을 했으니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이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 미국 CBS 방송이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3%, 트럼프 후보는 37%를 기록해 클린턴 후보가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CBS가 발표한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47대 41로 트럼프 후보에 앞섰습니다. 이번 CBS 여론조사는 등록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결국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는 유권자의 비율은 51%였고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또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의 비율은 민주당이나 당적이 없는 유권자 가운데서 높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32차 정기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우려가 개막 연설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중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자이드 대표는 특히 지난번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권고할 유엔 차원의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개혁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발언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스 하퍼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이 어린이를 포함해 약 8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퍼 대사는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에게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또 북한의 인권 누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고 있는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평가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서울사무소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개막 연설에서부터 각국 대표들의 연설까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는 얘긴데요. 북한의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대표는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비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과거 정기 이사회 때는 항상 반박 발언을 신청해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비난은 진정한 북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불과하다며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주장을 해왔었죠.
네.
하지만 지난 3월 초에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은 앞으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전 외무상은 또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어떤 북한 관련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 선정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로 임기가 끝나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추천됐습니다. 인권이사회의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들로 구성된 협의 집단은 지난 13일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후보자 7명 가운데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 5명을 직접 면담한 뒤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의 토마스 킨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과 카메룬의 피에르 소브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전문가 등 두 사람이 공동 1위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다음 달 1일 협의 집단이 추천한 이들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권이사회 의장은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맡고 있습니다.
네,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된 북한 인권 실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은 조금 생소한 이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이었는데요. 먼저 이 네.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은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에 보내는 송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유엔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카나오 응완제 총재는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의 송금이 개발국의 사회구조의 건설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할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해 현재 전 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본국에 보내는 송금 규모는 연간 4,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 것이 참 공개된 비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64%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자 비율은 지난 2012년 47%에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송금 횟수는 1년 평균 1.56회, 그러니까 2년에 3번 정도였고 한 번 송금할 때 평균 $2,000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2만 9천여 명 가운데 성인 1만 명이 연간 $2,000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2천만 달러 이상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현재 북한에 송금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액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네. 큰 금액일 때는 한국 국내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송금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에서 현재 기자로 활동하는 탈북민 강수민 씨에 따르면 한국에서 북한에 송금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가 무려 송금액의 30%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강 씨는 정상적으로 갈 때 수수료가 30%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 세 나라의 중개인을 거칠 때마다 10%씩을 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50%를 가져가는 북한 내 중개인도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0%에서 50%까지니까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 탈북민들이 네. 떼이는 송금 비용이 좀 낮아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수수료가 15에서 30%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의 송금이 이제는 나름대로 기업화되고 중개인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수수료를 30% 이상 떼는 곳은 없고 낮게는 15%를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인데요. 중개인들 사이에 경쟁이 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북한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제 몫을 따로 챙기기 때문에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가끔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송금을 한다는 건 뭐 예전에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NK 지식인연대의 김은광 대표는 북한 내 송금 전달 과정에 보위부 등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공생하기 때문에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지만 관리들이 얼마를 보내왔느냐, 돈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알고서 협박을 해서는 돈을 뜯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와주면서 공생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김 대표의 말대로라면 탈북자 가족들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 체계가 말단에서부터 와해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송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가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은행들은 대개 2, 3천 달러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 6달러에서 10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웨스턴 유니온 같은 일부 업체들은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송금을 대행해 줍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경우 탈북민들의 송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외국처럼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는 것이죠. 북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해외에 망명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국 방문을 허용하고 송금도 장려하는 쿠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만약 남북한 간의 삼통 문제, 그러니까 통행과 통신, 통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송금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열릴 전망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송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중개인들에게 떼이고 또 나아가서 관리들에게도 일부를 뜯기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니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든배 보내드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케 총리는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브스지는 메르케 총리가 그리스, 스페인 등 고통받는 유럽연합 회원국뿐 아니라 독일 국민까지 잘 설득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정치적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르케 총리는 유럽에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대규모 수용 방침을 밝히고 다른 국가들도 난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기도 했지만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등 유럽의 채무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있어서도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메르케 총리는 독일 분단 시절인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족이 동독으로 이주하면서 동독에서 살았습니다. 메르케 총리는 과학자 출신 정치인입니다. 라이프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독일 국립과학원에서 일했습니다. 메르케 총리는 통일을 앞둔 격동기에 동독에서 결성된 민주개혁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기독교 민주동맹 후보로 하원의원에 선출됐고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 청소년 부장관도 지냈습니다. 기민당의 첫 여성 당수로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메르케 총리는 2005년 총선 뒤 총리에 취임했고 10년 넘게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독일을 흔들림 없이 이끌면서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포브스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메르케 총리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올랜도 총기 테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12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게이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에서 인질극과 함께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희생자들의 수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테러고요. 또 9.11 사건 이후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클럽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네,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은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인 펄스라는 곳입니다.
네.
당시에 라틴 나이트라는 특별 행사가 진행되면서 클럽 안에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희생자들이 대부분 중남미계 젊은이였습니다. 처음 총성이 울린 게 12일 새벽 2시쯤이었는데요.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3시간가량 대치하면서 총격을 벌였는데 미국 특수기동대가 투입돼서 인질 30명을 구출하고 총격범은 사살을 했지만 훨씬 많은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5시쯤, 그러니까 범인이죠. 네. 총격전 끝에 사살이 됐습니다.
이 범인이 누굽니까?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사디키 마틴으로 확인이 됐는데 29살의 남성이고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총격범의 전 부인이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사건 다음날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전 부인 시토라 유스피 씨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인 면을 보였고 또 사소한 이유로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요. 친정 식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고요. 또 총격범의 전 직장 동료들도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총격범인 마틴이 늘 분노에 차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이 마틴의 두 번째 부인도 현재 경찰에 협조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네.
예,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면서
네.
기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총격범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과거에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고요.
네, 요마르 마틴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미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의 연계 가능성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하지만 혐의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풀려났었고요. 결국 이번에 이런 총격 테러를 벌이게 됩니다.
FBI가 두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도 결국 범행을 막지 못한 건데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건은 분노에 차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젊은이가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선전문을 접하고 또 급진화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과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법 집행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색출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동성애자를 혐오해서 그 클럽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확인이 된 얘기입니까?
그런 가능성도 매우 짙은데요. 범인이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이 극단주의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 범인의 아버지인 세디크 마틴은 아들이 동성애자를 증오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테러 범죄이자 증오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사건이 발생한 이 올란도를 방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했고요. 16일에는 직접 올랜도로 가서 생존자들 또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위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함께 동행했다는 점은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네.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추모 장소에 흰 장미 49쌍으로 만든 꽃다발을 헌화했는데 이 49라는 숫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숫자와 같죠. 오바마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그런 꽃다발을 바친 후에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증오 범죄를 다시 한번 규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또 모두가 존엄하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뭐 이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여러 차례 이런 총기로 인한 총기 난사 테러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네.
특히 이번에 상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과연
네.
이번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네.
특히 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가 기본권이고 이런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높습니다.
네, 미국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최악의 총기 테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영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백주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하원 의원이 총격에 살해됐다고요.
네, 그래서 영국은 물론이고요. 세계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이제 브렉시트라고 부르죠.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나온다는 뜻의 엑시트를 결합한 그런 단어인데요.
네.
이 브렉시트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다음 주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브렉시트 반대운동에 앞장서던 노동당 소속 41살 여성 정치인 조 콕스 하원 의원이 괴한의 충격으로 숨졌는데요. 브렉시트 찬반 진영이 모두 콕스 의원 사망에 애도를 표시하면서 유세를 잠정 중단했고요. 국민 투표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백주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끔찍한 총격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영국 언론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쯤에 콕스 의원이 런던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 요크셔의 버스톨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간담회 도중에 지역구에 있는 52살 남성 토머스 메이어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했는데요.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메이어는 브리튼 퍼스트, 그러니까 영국이 먼저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콕스 의원의 총격을 가했고요. 또 흉기로
네.
찌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콕스 의원은 공격을 당한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브렉시트 이 찬반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어가 이 브리튼 퍼스트, 영국이 네. 먼저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하지만 경찰은 아직은
네네.
범행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네.
영국 정부 관계자들도 메이어의 범행이 정치적인 동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어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렉시트, 유럽연합 운동 탈퇴에 반대하는 그런 데 앞장섰던 콕스 의원이 피살되면서 영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 유세전이 어떻게 스탑 멈춰진 건가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은 그동안의 투표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이 찬반 양 진영에서 모두 이 유세전이 더욱더 가열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콕스 의원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순간 멈춰졌습니다.
네.
브렉시트 반대 진영을 이끄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요. 유럽연합 잔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지브롤터 방문을 취소하고
네.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콕스 의원이 소속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도 주말까지 모든 국민투표 관련 선거운동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민투표를 앞두고 극한 분열로 치닫고 있던 영국의 정치 상황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건데요.
네.
경제적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투표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잠시 반등하기도 했는데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의 파장으로 인한 경제 우려로 주가가 내려갔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사건이 이 브렉시트 찬반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시나요?
사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번 주 초에 벌어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찬성하는 여론이 조금 앞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없었지만
네네.
조금씩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예.
영국 가디언 신문 조사에 따르면은 이 탈퇴를 지지하는 쪽이 45%로 반대하는 42%에 조금 앞섰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아직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은 부동층도 남아 있는데
네.
이번에 이 콕스 의원 사망을 계기로 유럽연합 탈퇴에 반대하는 그런 잔류파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결집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 매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둔 가운데 이 탈퇴를 반대하던 하원 의원이 총격 살해됐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2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이란은 자국 자산 20억 달러를 미국이 근거 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요. 미국 법원이 이란의 자산을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미국인 유족의 배상금으로 처분하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판결을 부정하고 있죠.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그러면서 미국 법원이 미국 내 시티은행에 동결된 이란 중앙은행 자금 20억 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금으로 쓰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 미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환수할 때까지는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소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어쩌다가 이 이란의 중앙은행 자금을 미국인 테러 희생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건가요?
시작은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주둔지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 그리고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 타워 폭파 사건 등인데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테러 사건들이죠. 이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주둔지 공격으로요, 당시 미군 24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유족들은 이란이 테러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베이루트 공격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미국의 시티은행에 있던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미국인 테러 희생자 배상금으로 사용하라는 미국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언제 나왔죠?
지난 4월입니다. 미국 대법원은요, 이란 정부의 그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당시 테러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네.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배상금으로 시티은행이 동결하고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쓰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지급 대상은 희생자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1,3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배상금으로 쓰이는 돈을 다시 이란에 되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네.
미국이 1986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이 결정을 자동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개별 것마다 다르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문제도요, 설사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네.
미국이 이 현재 동결하고 있는 자금을 이란의 요구대로 이란에 반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란 정부가 미국에 동결된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달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권진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강변연가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